가룟 신하인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하나님을 사랑해 사랑으로 응답합시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한복음 묵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연초에 요한복음 묵상하다가 이제 레위기 읽다가 다시 요한복음으로 돌아왔는데, 요한복음은 크게 보면 전체적으로 21장이지만 12장까지는 무리를 위한 예수님의 사역,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시는 그런 사역 12장까지 하셔요. 13장부터 16장까지는 예수님이 십자가 짊어지시기 전 마지막 날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 나누시는 이야기. 그래서 13장부터 16장까지는 그 마지막 날 밤에 제자들에게 권면하신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17장은 제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기도.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을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다 이렇게 말해요. 18장, 19장은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는 장면이고, 20장은 부활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21장은 흩어진 제자들 다시 찾아가셔가지고 예수님의 증인으로 세우시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요한복음은요, 12장까지 그리고 13장부터 16장까지 이렇게 흐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14장을 읽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14장은요, 13, 14, 15, 16 이 넉 장이 예수님이 십자가 짊어지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설교하신, 가르쳐 주신, 말씀하신 그 내용인데요. 생각해 보세요. 내일이면 십자가 짊어지고 죽을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대충 짐작하고 계세요.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 이 제자들과 함께 보내는 마지막 날, 죽음을 앞둔 마지막 날 밤에 들려주신 말씀인데 예수님이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하셨겠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절 보시면, 요한복음 13장 1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께서요, 얼마나 간절한 사랑으로 말씀하셨는지 몰라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그래서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이렇게 간절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오늘 성령께서 정말 우리 영혼 깊숙이 이런 예수님의 사랑을 새겨주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3년이라 그러는데요, 사실 수년 동안 사람들 사이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이 땅에 왔다 선포하시고,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표적을 행하시면서 예수님이 진짜 이 세상에 보냄받아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다고 하는 것을 입증해내셨지만 그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표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별로 많이 없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사실 예수님을 충분히 이해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예수님을 따랐느냐 그런 것 같지 않아요. 13장에서 이미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떠났어요. 베드로 큰 소리치고 그런데 별 거 없었어요. 베드로 예수님이 신뢰하실 만한 제자가 아니었어요. 요한복음을 계속 묵상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어제 우리가 이 읽었던 엊그제 읽었던 본문에 나오는 도마라든지 5절에 이 14장 5절에 나오는 도마라든지 8절에 나오는 빌립이라든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가룟 유다 아닌 알페오의 아들 유다 다른 유다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룟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이런 유다도 사실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신지 지금 뭘 하려고 하시는지를 다 이해를 못했어요. 22절에서 말하는 이 유다의 말인즉 한밤중에 괜히 우리 불러놓고 우리한테만 이러쿵 저러쿵 하실 것이 아니고 진짜 세상을 한번 뒤집어 엎어야 되지 않겠느냐. 세상을 좀 뒤집어 엎으시면서 예수님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한번 이렇게 과시해야 되지 않겠느냐. 일종의 이거 투덜거리는 거죠. 도대체 우리한테 왜 이러세요? 뭐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한번 세상을 좀 뒤집어 엎어버리시지. 뭐 이렇게 투덜거리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이 열심히 사역하시고 충성스럽게 일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기대에 미치지는 예수님의 기대에 미칠 만한 어떤 좀 화려한 결과? 사실 이런 거 없었어요. 예수님 주변에 있는 제자들조차도 사실 예수님의 마음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하시는 거죠. 못했던 거죠. 그러니 예수님이요, 속이 많이 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1절 보시면 요한복음 13장 21절에 예수님께서 심령이 괴로워 이날 밤에 예수님께서 심령이 좀 괴로웠어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예수님이 이 심령이 괴로운 그 상황이라는 거는 이제 가룟 유다가 좀 더 중요한 이제 원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뭐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좀 자조적으로 말씀하셨겠죠. 그랬더니 서로 제자들이 서로 눈치만 보고 있는 거죠.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이냐, 누구에 대한 이야기냐, 뭐 이러면서 서로 이제 눈치 보는. 그러니 이 예수님이 십자가 짊어지기 전 마지막 날 밤 13, 14, 15, 16장 이 설교하셨던 이날 밤 분위기가 밝았을까요? 이 분위기가요 얼마나 좀 하여튼 이상해요. 이 분위기가 지금 분위기가 무겁고 좀 뭔가 비장하고 뭔가 조금 깝깝하고 우울하고 하여튼 이게 아주 힘든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런데 이런 좀 깝깝하고 뭔가 좀 뭐 우울하고 좀 비장한 이런 분위기에서 예수님이 13, 14, 15, 16 넉 장에 걸친 말씀을 길게 하시는데요. 예수님이 이 말씀 하실 때 제일 많이 말씀하신 게 있어요. 제일 강조해서 말씀하신 거. 어제 제가 그 공지 보내면서 13, 14, 15, 16장 한번 읽어보고 오시라 이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혹시 읽어보신 분 가슴에 손을 한번 싹 예수님의 제자들만 예수님 말씀 안 들은 게 아니고 우리 성도들도 목사 말 잘 안 들어요. 늘 그냥 그러니까 이제 토요일마다 공지 오니까 의뢰 오는 줄 알고 그죠. 그러니까 이 한번 읽어보시라고 그랬는데 그리고 이렇게 책망을 해도 회개하는 기색도 없고 다 잘못했다는 생각도 없고 다 13, 14, 15, 16장이 예수님이 십자가 짊어지기 전 아주 예수님이 간절한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넉 장에 걸친 설교에서 예수님이 제일 많이 강조하신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요한복음 전체에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39번 나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13, 14, 15, 16 이 넉장에 28번 나옵니다. 29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오늘 요한복음 14장 2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 일이 어떤 일일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일은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죽음을 앞두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의 요지인즉 예수님이 사실 십자가 죽음에 대해 처음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고 이미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이제 내일 그 일이 일어나고 난 뒤에 그리고 십자가 끝이 아니고 예수님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뭐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참이었다고 하는 것이 이제 입증이 될 거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그 십자가 죽음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예수님이 가장 많이 강조하신 것이 사랑이었다고 뭔가 좀 어울리지 않는 분위기에 어울리지 않는 말씀 아닌가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잘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시는 이유도 오늘 보면 3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시는 가장 중요한 동기, 동력 또 뭐냐면 예수님이 아버지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시는 이유는 사랑 때문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사람 몸을 입고 오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것도 사랑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든지 오늘 보면 31절에도 있지만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한다. 나는 내 뜻대로 행하지 않는다. 내가 하는 말은 아버지께서 다 내게 하라고 하신 말씀이다. 이러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는 하나도 하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사시는데 예수님이 하나님께 그렇게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을 사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 때문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어떤 의미에서 보자면 성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성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 사랑 때문에 세상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 몸을 입고 오셨는데요. 사실 대접을 제대로 못 받았어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 받아왔다는 것을 여러 가지 표적을 통해서 명확하게 입증해 보여주셨지만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았어요. 예수님은요 대접을 제대로 못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끝까지 충성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님은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하기도 하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도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5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셔서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를 너무 사랑해서 하셔가지고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릴 만한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고백해요. 요한복음 5장 20절에도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사랑에 매여서 지금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노라 그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사실 그 사랑과 관련해서요. 요한복음을 보면 요한복음은 계속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고 그리고 자기를 아들이라고 자리매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4장만 읽어도요.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가 23번 나와요. 제가 왜 사랑이 몇 번 나온다, 아버지가 몇 번 나온다 이렇게 말씀드리길까요? 말씀을 묵상할 때 성경이 계속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이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일수록 중요해요. 그래서 같은 단어가 계속 나오면 동그라미 치면서 한번 세어보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을 때 사람들이 싫어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익숙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께로부터 배워가지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님이 주기도 가르쳐 주실 때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부르라고 가르쳐 주셔서 우리는 2000년 동안 그거를 배워가지고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익숙한데 예수님 당시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익숙한 표현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자기를 아들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게 신성모독이다 그래가지고 막 예수님한테 돌 던져서 죽이려고 하는 게 요한복음 5장에 나오잖아요. 주변 사람들이 다 싫어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다 속상해하고 도대체 네가 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느냐 뭐 이렇게 하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호칭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자기를 아들이라고 말하는 그런 표현이었어요. 그런데요 사람들이 다 싫어했는데도 예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자기를 아들이라고 그렇게 소개했어요.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그것보다 더 적합하게 표현하는 단어가 없었던 거죠. 그만한 그 어떤 친밀함을 담고 있는 단어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기분이 좀 좋은가요?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 속에 어떤 느낌이 담기나요? 여러분은? 제가 보니까요 아버지라는 단어가 다 좋은 단어가 좋은 느낌으로 다가오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좋은 훌륭하신 분이면 아버지라고 했을 때 좀 따뜻하게 좀 살갑게 느끼는데 아버지가 좀 험악한 아버지는 아버지 이러면 싫대요.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제가 좋은 아버지 되려고 애를 많이 썼거든요. 그런데 자식 입장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좋은 아버지가 되려고 애를 많이 썼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내가 정말 좋은 아버지였을까? 좋은 아버지예요. 제가 좋은 아버지, 훌륭한 아버지. 그런데 제 의도하고 또 우리 아들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조금 다른 부분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좋은 아버지가 되고 싶었다니까요. 그런데 저처럼 좋은 아버지가 되고 싶었어도 성공 못하는 경우가 있을 텐데 심지어 사실 옛날 아버지들은 조금 험악한 부분이 더 많았잖아요. 어떻게 보자면.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아버지라고 하면 이게 좀 따뜻하고 좋은 느낌으로 다가올 때도 있지만 아버지라고 할 때 그 느낌이 좋게 다가오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만났던 어떤 청년, 예전에 제가 교회사에 가지 않고 선교단체에 있을 때 만났던 청년, 아버지 싫다고 이런 이야기 했던 거 제가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육신의 아버지는 실패할 수 있어요. 육신의 아버지는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런데 시편 27편 10절 보시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다. 육신의 부모는 실패할 수 있어요. 육신의 부모는 내게 상처 줄 수도 있어요. 육신의 부모는 악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하늘 아버지는 우리에게 언제나 좋은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가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항상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고 자기를 아들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셨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자신을 아들이라고 표현하실 때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한 깊은 사랑과 신뢰를 표현하려고 했던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죽음을 앞두고 있어요. 그런데 그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깊은 사랑과 신뢰를 고백한 그래서 계속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자기는 아들이라고 그러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요컨대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예수님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세상을 얼마나 또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 십자가는 사랑의 증거라는 거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뭐 충성스럽거나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거나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작정하기도 훨씬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가지고요. 택하신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래서 십자가는 사랑의 증거다. 이렇게 말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 십자가에 배어있는 깊은 사랑을 알게 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월에 우리가 요한복음을 묵상하는데요. 차근차근 요한복음 묵상하면서 다음 주가 종려주일이고 그 다음 주는 고난주간이고 그 다음 주는 부활절인데 차근차근 묵상하면서 기도하세요. 그렇게 주님 십자가 안에 사랑이 배어 있다고 하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 안에 물붓듯이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어떤 은혜와 어떤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지 알게 해주세요. 그렇게 좀 기도하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우리 자식들이 우리 구역 식구들이 내 주변에 있는 저 불신자들이 십자가 안에 배어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깨달아 알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복음서에 이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 앞에 향유를 부어드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의 발 앞에 향유를 부어드렸을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 지난번에 우리 요한복음에서도 묵상했지만 가룟유다가 나서가지고 막 마리아를 책망하는 것 봐요. 순전한 나드, 아주 값비싼, 그래서 사실 이건 낭비 아니냐 이렇게. 저는 그런데 그 이야기 읽을 때마다 드는 생각이 물론 그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 앞에 부어드린 이거는 사실 어떤 의미에서 낭비일 수 있는데요, 이 마리아에게는 전혀 낭비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었거든요. 그리고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마음을 두지 않고 있을 때에 이 마리아는 예수님을 이제 볼 수 있는 날이 몇 날 남지 않았구나, 예수님이 저거 십자가 짊어지시겠구나, 그러면서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향유를 부어드린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 향유 사건을 생각할 때마다 낭비라고 막 책망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가끔씩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야말로 낭비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가끔씩 들어요. 저는 이게 투자 대비 효과 따지면 사실 객관적으로 말하자면 낭비예요. 제가 요즘 우리 집사람한테 자주 하는 이야기가 요즘이요 진짜 설교 잘하는 분 많아요. 요즘 유튜브에 거의 모든 교회가 설교를 올리거든요. 저는 제가 설교 좀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이제 우리 성도들 중에는 조는 분도 있고 하지만 근데 뭐 그것도 너무 맛있는 거 맨날 먹으면 뭐 그게 또 막 느껴지게 그건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러니 뭐 조는 분들 뭐 제가 이해합니다.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목사님이 이해하신대요. 이렇게. 나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깨우려고, 잠 깨워보려고. 그런데 제가 설교 준비 열심히 해가지고 막 열심히 설교하는데요, 가만히 설교를 이 유튜브에 올라오는 설교를 들어보면 진짜 설교 잘하는 분들 많아요. 예를 들면 요한복음에 대한 책 좋은 거 너무 많아요. 예전에는 사실 요한복음 공부하기 위해서 읽을 수 있는 책이 몇 권 없었거든요. 그런데요 요즘은 좋은 책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다 볼 수가 없어요. 제가 늘 자주 세상에 진짜 똑똑한 사람 많다, 진짜 훌륭한 목사 많다, 야, 이 책을 언제 다 읽냐, 요즘 제가 늘 자주 투덜대는 그런 이야기. 그런데요 제가 그러면서 세상에는 좋은 목사님도 많고 훌륭한 기독교인도 많고 따라갈 수 없을 만큼 명철한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 분들에 비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런데 주님이 왜 내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을까? 사실 그거는요 사랑 외에는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사랑 외에는 하나님께서 아마 효율을 따져서 일하셨다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은 은혜 누리기 어려웠을 거예요. 하나님이 효율을 따져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고 투자 대비 성과 뭐 이런 것을 따지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저 사랑하시니 그저 좋아하시니 네가 잘나서가 아니고 그저 나는 네가 좋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복을 누리는 것이지 내가 누구 다른 사람보다 더 충성스럽고 더 많은 열매를 맺어낼 만한 뭐 그런 잠재력이 있거나 뭐 이런 거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하는 거죠. 아무런 가치 없는 존재를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사랑하신 그것이 은혜인 거죠. 그래서 남들이 볼 때는 저거 낭비다 저거 낭비. 예수님은 십자가의 보혈을 박용태에게 부어주시는 것은 그거 낭비입니다. 사단은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거를 낭비라고 여기시지 않는데 그 이유는 주님이 박용태를 사랑하시는 거죠. 주님이 왜 나를 사랑하실까? 그거 은혜인 거죠. 저에 대해서만 그렇겠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그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인생에 흘러넘치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좀 이해하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이해하기를.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게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 십자가 사건을 내일 경험하게 될 텐데 너무 충격받지 마라. 그거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다. 뭐 이런 거를 제자들이 좀 이해해 주기를. 그래서 레위기의 표현대로 하자면 예수님이 왜 십자가 짊어지시느냐. 레위기에 보면 속죄의 제물이 있고요. 아사셀 염소 있고 막 그래요. 사실 예수님은 자기가 그런 대속의 제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했을 때 죄를 지고 가는 양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 레위기 묵상할 때 아사셀 염소 기억하십니까? 죄를 짊어지고 볼 수 없는 보이지 않는 먼 곳으로 떠나가 버리는 죄를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죄를 짊어지고 가는 그래서 죄가 옮겨지는 거죠. 죄의 형벌이 옮겨지는 거죠. 그거를 시청각적으로 보여주신 거거든요. 어떤 송아지, 어떤 양, 어떤 염소는 죄를 짊어지고 죽임을 당해요. 근데 아사셀 염소는 죄를 짊어지고 빨리 떠나가서 보이지 않게 만들어. 어떤 의미에서 이런 방식, 저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우리 죄와 허물을 씻어주시고 가려주시고 우리의 형벌을 멀리 내던져 버린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사실 예수님은 레위기의 여러 가지 그 제사 규례 혹은 레위기의 여러 가지 그 속죄의 규례를 성취해내시는 하나님의 제사장이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내신 어린 양인 거죠. 이삭이 죽을 뻔할 때 숙불에 걸린 양 때문에 사는 대속의 제물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은 희생양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왜 그렇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사랑하셨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씻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대신 주셨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아주 중요한 대속의 원리요. 그것이 속죄의 은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나는. 그래서 예수님은 비록 죽음을 앞두고 있지만 내일 엄청난 일이 일어나겠지만 제자들이 그 사건의 의미를 좀 이해하고 그 십자가 안에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깊이 드러나고 있는지를 제자들이 이해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8절도 보시면 오늘 본문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갔다가 너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네가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너희가 내가 왜 세상에 왔고 왜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지를 네가 이해하고 있다면 설령 내가 죽음을 당한다 손치더라도 그것 때문에 놀라거나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그것 때문에 걱정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기뻐할 거다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 27절도 한번 보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비록 지금 분위기가 비장하고 엄숙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걱정하거나 두려워할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있는 은총의 사건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왜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지를 이해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나아가시는 이유는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시는 이유는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 성부 아버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서로를 깊이 사랑하고 서로를 즐거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을 구원하시고 이 세상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두려움 없이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나를 좀 사랑하면 좋겠다. 이렇게. 오늘 본문 23절, 2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그런데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24절에도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오늘 본문 23절에요.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우리가 그에게로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거처를 그와 함께 한다는 것은요, 레위기하고 아주 깊은 관련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얼마 전에 레위기 묵상하고 그 전에 출애굽기 묵상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하고 광야에 와가지고요, 성막을 만들었어요. 성막이 뭡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 가운데 거처하시는 집이에요. 거처를 함께 하리라. 이거는요, 성막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거죠. 사실 이거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요한복음 1장 14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이 말은요, 텐트 친다는 거예요. 집 짓는다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 하나님이 집을 지으시고 그 가운데 거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셨을 때 성막이 이스라엘 진영의 중심 가운데 있었던 거 기억하십니까? 모든 행진의 중심에 있었던 거 기억하십니까?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내지는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 삶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셨어요. 사실 사랑하게 되면 사랑하는 대상이 삶의 중심이 됩니다. 요즘 청년들 결혼 많이 하잖아요. 이게 이놈들이요, 이게 둘이 저한테 인사하러 오거든요. 보면 헬렐레 해가지고요. 이게 예전에 저는 안 그랬던 것 같은데 참, 하여튼 좀 이게 보면 뭐 넋이 나갔어요. 보면 넋이 나. 사랑하면 매이는 거죠. 사랑하면. 그래서 예전에는 좀 나이가 드신 분들이 젊은 나이가 드신 어른들이 자기 부인 가방도 들고 댕기고 이랬는데 요즘 보니까 청년들도 그러고 다녀요. 청년들도 차를 타도 문을 딱 열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우선순위가 바뀌는 사랑하게 되면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께 삶의 주권을 내어드리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사실 어떤 의미에서 부모들이 자식을 너무 사랑하면 자식이 삶의 중심에 모든 생활의 중심에 놓이는 거거든요. 돈을 사랑하면 돈이 삶의 중심에 놓이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거처를 함께한다. 주님께서는 예수님을 사랑해가지고 예수님의 삶의 중심이 되기를 기대하시는 거죠. 기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아서 정말 하나님을 우리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산다. 이거는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사실 사랑하기 때문에 계명이 힘들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주님을 위한 헌신은 짐이 아닌 거죠. 그거는 오히려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행복인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졌을 때 그것이 고통이고 근심이었느냐?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 짊어지신 거기 때문에 십자가가 예수님에게 고통이요 부담이었느냐? 아니에요. 아니에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위하여 짐을 짊어지는 것은 힘들지만 사랑하는 대상을 향해서 짐을 짊어지는 그거는 기쁨이죠. 즐거움, 즐거움. 창세기 29장 20절을 보면 창세기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의 종노릇을 했는데 라헬을 너무 사랑해 가지고요. 7년을 며칠 같이 해요. 이게 사랑인 거거든. 우리도 예수님을 이렇게 사랑할 줄 아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사랑하고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영혼을 사랑하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랑을 가르치고 있어요. 사랑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성경을 읽을 때요 이 맥락과 문맥이 중요해요. 예수님이 서로 사랑해라 그랬을 때 그 말씀을 듣는 제자들은요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힘겨루기예요. 힘겨루기. 이 제자들은 서로 누가 크냐 힘겨루기.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기 바로 전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어요. 도망간 게 아니고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떠나갔어요. 배신자가 있는 공동체에서 누가 배신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서로를 사랑하는 거 어렵습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는 쉽지만 저놈이 언제 변할지 모르는데 그 변할지 모를 언제 내 등에 칼을 꽂을지 모르는데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이 사람들은요 계속 누가 서로 크냐고 힘겨루기 하고 있어요. 실제로 예수님은 이 말씀을 듣고 사실 겟세마네 동산에 가면서도 서로 누가 크냐고 힘겨루기 하고 있어요. 누가 잘났느냐 이거예요. 누가 예수님의 측근이냐 이거죠. 누가 더 끝발이 있느냐 이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좋은 사람을 내 마음에 드는 사람 사랑하는 거는 뭐 어느 정도 가능한데요.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이러고 있는 상황에서 서로 사랑하는 거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몰라서 서로 사랑하라 그러셨겠습니까? 힘겨루기 하지 말고 사랑하라. 서로 잘난 체 하지 말고 사랑해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을 수 없는 놈이지만 그래도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얼마나 부담스러웠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요한복음 13장 36절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게 뜬금없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사실 너무 부담스러운 이야기를 하면 그 좀 초점을 바꿔버리는 거죠. 이 베드로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 얼굴이 뜨뜻하고 자기도 양심의 가책도 있고 이게 좀 그 말씀에 순종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 이게 말씀을 초점을 바꿔버려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우리는 부담스러운 이야기를 하면 막 그거는 그거고요 이러고 다른 이야기. 그 베드로에게요, 예수님이 끝까지 가르쳐 주신 것이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 찾아오셔가지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하신 거 기억하시죠? 사랑이라 그러는데 엉뚱한 소리 한 베드로 끝까지 찾아오셔가지고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다른 사람 사랑해야 돼.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이요, 사랑할 줄 모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사랑할 줄 모르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다른 동역자를 사랑할 줄 모르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도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왜 소리나는 구리와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는요, 이게 타악기예요. 타악기. 굴할 때 타악기 씁니다. 고대 이방신전에 타악기 씁니다. 왜 타악기 쓰는 줄 아십니까? 타악기가요, 사람을 어떤 영적인 체험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목사님들은 예전에 우리 교회 설교하러 오셨던 김명영 목사님 드럼 친다고 야단쳤던 거 기억하십니까? 그 어른 오셔가지고. 왜냐면 드럼이 이게 타악기여가지고요, 아주 단조로운 음률로 사람들을 무아지경으로 끌어가기가 쉽거든요. 소리라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라는 거는요, 이방신전에 가면 영적 체험으로 끌고 가는 타악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타악기 소리를 내면서 사람들을 무아지경으로 끌어가서 뭔가 영적인 체험을 하는 거예요. 뭔가 하늘이 열리고 뭐가 음성이 들리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방언이 교회만 있는 게 아니고 절집에도 방언이 있고요. 여러분, 이거 영적 체험이 교회만 있는 게 아니고요, 무당도 영적 체험이에요. 어떻게 보면 영적 체험을 제일 많이 하는 거는 무당이에요. 그런데 네가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그런 이방인들의 영적 체험하고 네가 교회에서 영적 체험했다는데 무슨 소용,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네가 교회에서 환상을 봤다 그러고, 네가 뭐 천사의 음성을 들었다 그러고, 네가 뭔가 하늘에 올라갔다 왔다 그러는데 네가 사랑이 없다면 무당도 귀신 만나고 무당도 이상한 음성 듣고 이렇게 하는데 그거랑 네가 다를 바가 뭐냐 이렇게 질문한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뭔지도 모르고 주님을 사랑할 줄도 모르고 형제자매를 사랑할 줄도 모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께 사랑으로 응답하는 성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 그러면 왜 아무도 아멘 안 하십니까? 좀 사랑 부담스럽죠. 사랑. 근데요, 사랑 이거 쉽습니다. 사랑. 저는 요즘 이제 말씀 묵상하면서 사랑, 레위기 17장 얼마 전에 읽었잖아요. 레위기 17장 3절 4절 보시면 레위기 17장 3절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원역 행방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 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는 것은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네가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 잡아먹을 생각이 있거든 네가 잡아먹으면 안 돼. 그거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 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예물이 어떤 예물일까요? 이 예물은요, 화목제입니다. 화목제. 화목제 뭔지 기억하시죠? 화목제는 내장이나 기름은 하나님께 불태워드리고 가슴 오른쪽 뒷다리는 제사장 주고 나머지는 다 나눠 먹어야 돼요. 이 사람은 소 한 마리 잡아먹을 여유가 있어요. 이 사람은 양이나 염소를 잡아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소 잡아먹고 양 잡아먹을 여유가 있는데 잡아가지고 자기만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 자신만 먹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공동체가 깨지는 거죠. 사랑은요, 어렵지 않습니다.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사랑은 어렵지 않습니다. 사랑은 어렵지 않습니다. 맛있는 거 나눠 먹으면 됩니다. 사랑은 맛있는 거 나눠 먹는 겁니다. 소 잡아먹고 양 잡아먹고 염소 잡아먹을 수 있는 여유가 있을 때 그거를 혼자 배불리 먹는 게 아니고 동네 사람 다 불러다가 잔치하면서 맛있는 거 나눠 먹는 것이 사랑입니다. 제가 어릴 때 교회에서 엄청 상처받은 거 있는데요. 교회에서 막 친구들이 같이 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제 친구 엄마가 누구야? 하고 불러다가 자기 자식 입에만 교회 식당에서 음식하다가 자기 자식 입에만 딱 물르. 진짜 은혜가 아니면 제가 그때 상처받아서 교회를 떠났을 긴데 생각해보세요. 애들이 같이 놀고 있는데 그러면 다 불러다가 한 입씩 넣어줘야지. 당연히. 근데 교회 안에 보면 항상 이상한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요, 교회 엄청 일 열심히 하시는 분. 제가 상처받았어요. 교회 왔는데 우리 엄마는 없지만 집사님 권사님이 누구야 불러서 입에 뭐 넣어주면 그 아이가 교회가 얼마나 좋겠어요. 사랑은 어렵지 않은데 레위기가 말하는 사랑은 네가 소 잡아먹고 염소 잡아먹고 양 잡아먹을 여유가 있으면 맛있는 고기 너 혼자 먹지 말고 동네 사람 불러다가 잔치해야 돼. 그렇지 않고 만약에 네가 하나님께 화목제 안 드리고 네 혼자 그거 잡아먹었다 그러면 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격이 없는 거야. 너는 천벌받아 죽는 거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신다고요. 그러니 교회에서도요,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까요? 사랑요, 맛있는 거 나눠 먹으면 됩니다. 맛있는 거 나누어서 구역 식구들 좀 갖다 주고 뭐 이런저런 선물도 주고 저도 뭘 갖다 주면 좋습니다. 요즘 수요일 저녁에 누가 저한테 쿠키를 갖다, 물론 저를 갖다 준 게 아니, 저를 갖다 준 거겠죠. 우리 집 사람한테 주기는 했는데. 그런데 그거 맛있더라고. 뭘 이렇게 얻어먹으면 저도 좋아요. 그러니까 뭘 이렇게 나눠먹는 거, 맛있는 거 나눠먹는 거, 그거 사랑입니다. 교회 안에서 구역 식구들과 같이 자주 밥도 먹고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뭐 이렇게 차도 같이 마시고 우리 같이 밥 먹게요 이러면서 내가 한번 살 테니까 다음에 뭐 집사님 사세요 이러면서 같이 좀 어떻게 하고 이런 거, 그게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모릅니다. 사랑이라고 할 때 너무 어렵게 그거를 너무 관념적으로 추상적으로 생각할 게 아니고 맛있는 거 서로 나눠 먹으면서 서로를 대접하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를 좋아한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봄이 왔으면 뭐 꼭 무슨 장미를 전송해 줘야 사랑 고백입니까? 하다못해 장미 한 송이라도 서로 전해주면서 그렇게 내가 서로를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아니면 문자 한번 주면서 이 위태로운 상황 시절 어떻게 지내느냐고 서로 관심을 표현하면서 요즘 무슨 기도 제목이 있느냐고 그렇게 말하면서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를 챙기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아마 우리 성도들이 그거를 너무 잘해가지고 누가 코로나 걸렸다 그러면 구역 식구들이 막 열심히 챙기는가 봐요. 그래서 어느 분이 막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저한테 저는 교회가 이렇게 좋은 데인 줄 몰랐어요 이러면서 보고 얼마 전에 그러더라고요. 코로나 걸렸는데 막 식구들이 너무 많이 챙겨주고 너무 많이 돌봐줘가지고 교회가 이렇게 좋은 데인 줄 몰랐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분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성도들 중에 만난 분이 있습니다. 코로나 걸려가지고 다 격리해가지고 아무도 돌보지 않는데 막 무슨 이모티콘 보내주고 뭐 무슨 선물 보내주고 배달해주고 막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참 감사했는지 몰라요. 사랑은 어려운 게 아니고 서로 돌보고 그렇게 챙겨주는, 그래서 내가 정말 혼자가 아니구나,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누군가 나를 위해 생각하고 그러니까 나를 돌봐주고 있구나, 그런 은혜를 교회 안에서 누릴 수 있으면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이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형제 자매들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할 줄 아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사랑의 역사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그런 은혜의 역사 경험하게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